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세워놓으신 이 목양자들이 타락을 해서 양들을 먹이지 않냐고 자기만 먹이고, 양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들의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유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이 포로 생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2013년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훼파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해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지난 7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거울을 통해 볼 때 목사들의 타락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가르쳐야 될, 선포해야 될 그와 같은 그 목사들이 이사야 대언자의 말처럼 말을 하지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들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물질적으로는 풍부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 상태가 점점 악화가 돼서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방을 잘하는 목사님도 필요합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이 백성이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서, 그래서 양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목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그와 같은 선포자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겠구나,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올바로 구분할 수 있는 올바른 성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받아먹는 이 꼴이 좋은 꼴인지 나쁜 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양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와 같은 그 선포자들과 더불어 그와 같은 양들이 연합을 해서 좋은 교회들을 자꾸 세우게 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고, 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고 부지런히 있는 부지런함이 있는 이 한국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증인들로 삼으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목사와 성도들이 올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4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수치와 이 박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리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자들이 타락하고 백성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선포하려고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다 백성은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땅으로 포로 생활을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은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1차는 BC 606년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BC 60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을 하게 될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약 10년쯤 지나서 BC 597년에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런 왕과 더불어 만 명의 포로들이 또다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일이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언자 에스겔이 대언하던 그와 같은 그 때와 그 시기가 바로 이 둘째 이 포로들이 끌려가던 그와 같은 그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훼파하고 유다 왕국을 끝장을 내는 그와 같은 일이 그때부터 약 10년 지난 BC 586년경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17절부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은 BC 606년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대언자 예레미야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이 결국 바빌론에 들어가서 바빌론 포로 생활하다가 BC 536년에 고레스 왕이 다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의 일부가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서 우리가 바빌론 포로 생활은 70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2차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 북쪽에 있는 느부갓네살과 그 민족들을 불러서 이 나라를 침공하게 하고 너희를 다 잡아가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끄십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돼서 이 바빌론 땅으로 끌려가게 될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큰 낙심이 생겼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저 중국 땅이나 아니면 저 러시아 땅에 포로가 돼서 볼모가 돼서 끌려간다 그럴 때그 백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돌이키지 아니할 때 결국은 그 왕이 포로가 돼서 사슬에 묶여갖고 그 다른 나라 땅에 인질이 돼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때 예레미야가 낙심하게 됐습니다. 이 낙심한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예레미야 24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주의 성전 앞에 바구니 두 개가 있는데 한 바구니에는 굉장히 좋은 그와 같은 무화과들이 담겨 있고 다른 한 바구니에는 도저히 부패가 돼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이 나쁜 그와 같은 무화과들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호야긴 왕과 이 포로들 만 명이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나무고 여기 지금 이 땅에 남아서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저 시드기야 왕과 여기 남아있는 이 백성이 부패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저 왕과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너무 나빠서 심지어 사람들도 먹을 수 없는 그와 같이 악한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고 동일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은 무화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반해서 사람들에게도 전혀 쓸모가 없는 이와 같은 악한 무화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류의 무화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인정하시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가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만 명의 포로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휴 너무 잘 됐구나. 나는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속에 빠지게 될 저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요. 이 땅에 남아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시드기야와 거기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악한 무화과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일한 고난이 한 부류에게는 복이 되고 동일한 고난이 다른 부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아가다 고난과 고통이 생기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건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생겼어요.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되어가는 그런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종살이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손발이 꽁꽁 묶여서 종살이하러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살이하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라 그러고 땅에 남아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가끔씩 살펴봐야 됩니다.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진짜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도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들을 미리 악한 상황으로 집어넣으셔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고난과 고통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로운 자가 먼저 죽을 수 있고 의로운 자가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의롭게 살고 긍휼을 남들에게 베풀며 사는 가운데도 고통과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그러냐?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재앙을 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나쁜 무화과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가장 많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 세 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나오는 그 열매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중요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예요. 이 예레미야가 평생 살면서 올리브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여러 가지 봤고,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말려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무화과를 봤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본 무화과 중에 제일 나쁜 무화과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앞에 지금 있는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게 됐어요.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삶 속에 나타난 무화과가 많았는데 그 무화과 중에 제일 나쁜 게 오늘 예레미야가 본 그 무화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살았다고 지금 남아서 깔깔거리고 정말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저 시드기야 왕과 지금 여기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백성이 내가 지금까지 본 무화과 중에 가장 악한 무화과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8절 가서 보니까 주가 이같이 분명히 말하노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곧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이집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 나쁜 무화과들 같이 내주되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도록 넘겨주어 결국은 모든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상하게 하며 내가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할 모든 곳에서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하리라.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리니 마침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준 이 땅에서 끊어져 완전히 소멸되겠다고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퍼붓는 그런 것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레미야 21장 8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1장 8절 가서 보니까 너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도시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으려니와 예루살렘에 남는 자는 이와 같은 재앙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에워싸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그에게 탈취물이 되리라. 내가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려고 이 도시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것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그것을 불로 태우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가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그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치리에 따라서 거기에 항복하고 나아가는 자는 살고 이 땅에 남아서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지금 일본이 있어요.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21세기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조그만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양분된 상태에서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들어서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가실지 저와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길은 항복하고 포로가 되는 길이고 사망의 길은 버티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 땅에 지금 내가 남아있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남아있고 또 제사장들이 있고 또 왕이 우리에게 또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저기서 포로로 끌려가는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이 저주받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자들이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고 목사를 지금 제사장이라 그러고 떵떵거리면서 몇십억짜리 파이프 홀겐 가져다 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착각 속에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포로 생활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슬로 손발이 묶여서 끌려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는 게 좋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올라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훼파시키고 성전을 훼파해서 그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예레미야 애가 1장 14절에서 15절, 2장 20에서 21절, 4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너무나 이 침공할 때 상황이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가운데 아이들을 삶아서 먹는 이런 일이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됐어요. 그럼 어느 게 더 좋아요? 살아서 포로 생활 가는 게 좋아요? 심지어 애까지 잡아먹는 그런 악한 상황에 빠진 게 좋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바빌론 땅에 가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올바로 다시 돌이키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좋은 거지 그 안에 남는 게 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듣지 아니할 때 이와 같이 악한 일들이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 지경까지 이 유다 백성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성전이 있다 그러는데 니들 한번 당해보라고 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놓고 성전을 그 모든 돌을 깨부실 때 이방 민족들에게 이 유다 백성이 얼마나 큰 조롱거리가 되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멸시를 받게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에 건물이 크다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지나서 그 모든 건물이 텅텅 비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건축물, 드러난 어떤 외적인 의자수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과일은 한번 썩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썩은 과일을 냉장고에 넣는다 그래서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부패하면 가장 나쁜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부패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패한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이 조롱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저게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라고 이야기가 될 때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이 조소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도 썩은 것은 썩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나중에 이집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도 어때요? 썩은 건 썩은 거예요. 그 안에서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밖에 길에다 갖다 버리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한다. 그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주기 약 10년 전에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또 많은 대언자를 통해서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는 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지금 2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이 주어지기 약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보내고 또 누굴 보냈어요? 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일찍 일어나 너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도다. 나만 보낸 것이 아니라 4절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대언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다가 죽는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탐욕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탐욕을 품지 말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때와 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라. 공의롭게 치리해라. 거짓 대언자들을 배격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게 백성의 의무다. 내 지혜나 내 재물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주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동일한 것들을 반복해 말씀하시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자꾸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열 번 얘기하고 백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25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너희를 약탈하고 완전히 너희를 훼파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는 기쁨의 소리, 환희의 소리, 결혼식 할 때 신랑의 기뻐하는 소리,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이 땅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돼서 바빌론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9절 가서 보니까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택해서 이 모든 일을 집행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집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이 모든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셔서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 틈바구니 사이에 저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관점에서 잘 봐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놓여있다.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유,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2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켜 너희 자신을 해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그 모든 재난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요, 느부갓네살 왕의 책임이 아니라 너희 손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너희가 화를 당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옥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지옥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같은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지옥불 속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꾀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믿는 대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고 나서도 구원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 해서 이 불안감 속에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는데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고 자꾸 믿으니까 구원 받고도 잘못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줄로 믿기 때문에 그 불안감 속에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 생각과 너희 뜻을 버리고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이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가게 될 때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돼요.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요, 그분만이 유일한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평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내 생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고 가지고 있는 성전, 예배당 크기, 건물, 우리 목사 무슨 박사학위 이런 거 자랑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무화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뢰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는 5절에서 7절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좋은 무화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무화과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무화과는 1년에 3번 과일을 낸다 그럽니다. 그 중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그 해에 나는 무화과 중에 가장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 예레미야의 임무가 있는데 예레미야 임무가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을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는 것을 하라고 예레미야 대언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개 동사가 나와요. 그 여섯 개 동사 중에 저주와 심판하는 게 네 개가 있습니다.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파괴하는 그 일을 해라. 저주받은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들은 뒤에 가서 보니까 세우고 심으라고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좋은 무화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심으라고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 생활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가서 종살이를 하지만 내가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복의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7절에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과 내가 주인 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리라.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크신 복을 허락하는데, 어떤 복이냐?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자녀가 많이 되는 그와 같은 복이 아닙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복이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의 복이 아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때와 시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사람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 들어가기 전에는 이 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때와 시마다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고 율법 박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게 없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때까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성령님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화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늘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공의를 저와 여러분이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런 지식이 우리 가운데 늘어나게 될 때 성도들 더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든 자꾸 예배당에 가서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게 되고 모임을 사모하게 되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군사로 내가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와요? 포로 생활의 고통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아픔이 저희 삶 속에서 없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 어떤 고통이 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저를 향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손발이 묶인 채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다시 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 아는 남은 자들이 된 것처럼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37편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종살이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바빌론의 그 강변에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의 한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우리의 하프들을 걸었나니 왜 걸었어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며 너희들 하프 잘 키고 노래 잘하지? 예, 우리를 위해서 노래해라 하니까 노래할 수 없습니다. 하프를 지금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우리를 피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희락을 요구하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시온의 노래들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도다 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가? 그 제대로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구나 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 아는 그런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때 이들이 다시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는 고통을 피하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나오냐?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이기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예수 믿는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 삶에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계기로 삼으셔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성화의 계기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미국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막내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언니를 만나러 고속도로에 차 타고 가다가 눈이 오는데 차가 몇 바퀴 굴르고 차가 뒤집어져서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됐다. 근데 다행히 CT도 촬영하고 다 했는데 하나도 다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좋은 소식이면서도 참 나쁜 소식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뭐 목사의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더 봐주고 살려주고 뭐 목사의 가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뭐 살지 못하게 그런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은혜의 왕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차가 뒤집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놀라고 제 아내와 나머지 우리 아이들 사위까지 다 놀라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온 가족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고 이 조그만 아이를 통해서 죽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살아야 되겠다.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아이와 함께 7년을 같이 살았던 개가 있었는데 보스턴 테리어인데 이름이 웬디예요. 그 개가 너무 놀래갖고 도망을 갔어요. 네. 그래서 이 개가 도망을 가고 날씨는 추워서 얼어 죽게 된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온전하게 문제가 없는데 이 개가 그렇게 되니까 한 7년 동안 같이 살고 그랬으니까 너무나 큰 타격이 됐는데 특별히 우리 큰 아이에게 그렇게 큰 타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이런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엊그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개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집에 그 개가 와서 그래서 이제 개를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개가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된 그런 상태로 탈진이 돼서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와 우리 사위가 가서 개를 데려다가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한 3, 4일 동안 그 추위와 빗속에서 먹지 못하고 이제 지내다가 결국은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하루 동안 우리 온 가족이 많이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 개지만 개도 숨이 딱 끊어지면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의 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삶과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온 가족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계기가 됐고 특별히 울기 어려운 이 21세기에 우리 온 가족이 같이 울 수 있는 그 우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고난이 닥칠 수 있고 아픔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좋은 무화과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게 내가 이르되 무화과들이 오는데 그 좋은 무화과들은 심이 좋고 그 나쁜 것들은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할 때 5절에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내가 이 좋은 무화과들 같이 인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무화과가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아닌데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용어로는 칭의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먼저 나는 나쁜 무화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이 세상에 명예가 많아도 일단은 하나님 눈앞에서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무화과입니다. 돌이켜야 살아요. 이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무화과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분들 가운데 아직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심지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와 같은 무화과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너는 좋은 무화과다 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